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은 어제의 42편과 구분되어 있지만 이 둘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42편의 9절이 오늘 2절과 그리고 42편의 5절, 11절이 오늘 5절과 반복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과 사상도 또한 동일합니다. 어떤 히브리어 사본에는 이 두 시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시인이 왕궁과 성전에서 멀어진 것을 볼 때 왕궁에서 쫓겨난 제사장이거나 쫓겨난 포로일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번역본에는 다윗의 시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궁에서 도망친 다윗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인과 마찬가지로 대적들의 정체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으로 보게 되면 그를 죽이려는 사울일 왕일 수도 있고 다른 지도자나 국가적인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일 경우에 그 왕의 대적은 왕이 다스리는 공동체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개인적인 탄식과 더불어 공동체의 탄식시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그 이후 시대에 예배 때마다 불려지고 또한 이후의 포로기 때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보면 느낌이 사뭇 다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시인과 대적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다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우리 개인의 경건에 깊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어떤 이는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하나님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우리는 자주 듣지만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나 단순히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가 지금 주의 자녀를 대적하고 있으니 이것을 구별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고도 오늘 표현됩니다. 간사함과 불의는 마치 쌍둥이 독사처럼 서로 붙어 있습니다. 악인 중에는 이렇게 사악한 머리와 함께 강한 힘을 동시에 갖춘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공경에 빠져 있어 슬픔 가운데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어떤가요? 다윗이나 이런 시편이 쓰인 시대보다 이미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사람의 마음은 좀 더 양심적이 되고 더 도덕적이 되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 전까지는 지금의 종말의 때에는 여전히 악인의 발버둥이 더욱 심합니다. 신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장애물을 가져다 둡니다. 또한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다르고 유별나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의 모든 관계에서 적용됩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부부의 도리를 지키면서 한 사람을 위해 내 마음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교육은 간섭은 최소화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보지만 또한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마치 자녀가 부모의 소유인 것 마냥 부모의 욕심과 소원대로 교육을 실컷 시켜주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직장은 또한 다른가요? 직장 역시 편법을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땀과 노력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이렇게 잘 정보를 갖고 투자하면 또한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노력보다 더 나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집단과 악인에게 의인들은 소송을 당하기도 쉽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대중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게가 더 있지만 어떤 소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게가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는 매우 적은 이가 바로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내 양심이 알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거짓된 목소리를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의식하는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인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단지 최후의 잘잘못을 따지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하루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치시고 바르게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악한 이들의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어려움은 해결되고 마침내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가만히 숨죽이고 쳐다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약속 안에 있지 않은 악한 이들의 불의에 진노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이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확신할 때 갈등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면 왜 시인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실패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실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찾으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론 잠시 우리를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바라는 시험에서 몇 년째 합격을 못하고 있거나 운영하는 사업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시인처럼 정말 악한 이들과 법적인 투쟁을 하면서 정말 뼈와 진액이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울 힘도 없어서 주저앉고 있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을 따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신비한 시련을 우리에게 겪게도 하십니다. 고난의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영원한 천상적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온갖 유혹과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에게만 구원의 소망을 두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요즘은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가는 게 많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나 남해, 뭐 강원도로 많이들 떠납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신부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신혼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신랑인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부를 먹이는 음식과 물, 시원한 그늘과 밝은 빛을 통해서 이것을 주는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신랑이 부재한 광야에서 생존할 능력은 신부에게는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고난의 상황에서 시인이 구하는 것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단지 구원만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빛을 구하지 않으며 교만해지려고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나의 상황이 회복되는 것만을 목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 가졌던 그 어두운 슬픔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일 때 사라지게 됩니다. 적들의 거짓 조롱은 진리 안에서 민망해질 것입니다. 약속대로 신실한 사랑이 부어질 때 시인은 고난을 통과하고 도달하길 간절히 소망했던 한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라면 지겹게 힘든 소송에서 이기거나 멀리 고향을 떠났다가 어렵게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일까요? 다윗이 구원받아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경우에 그의 발은 자신의 집으로 향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의 압제 속에서도 시인은 맨 먼저 하나님의 단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온 마음을 그 제단에 바치고자 했으며 그 일을 허락받는 게 그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의 정수, 내 기쁨의 기쁨이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쁨 중에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길 이렇게 시인은 원했습니다. 코로나의 단계가 내려가고 마침내 종식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향하길 원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마치 철이 자석에 이끌리듯이 우리가 향할 기쁨의 근원은 어디인가요? 빛과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가득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기도, 성도의 교제가 가득한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인을 비롯한 성경에 나온 모든 신자들은 모두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고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기쁨을 우리에게 두셨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주를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이 인생의 비밀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으로부터 교훈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부산물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히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다시 이 광야의 고난을 재수강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힘은 나 자신에게도 없고 어제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않고 오늘은 연락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 이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시인에게 주어진 빛과 진리는 하나의 실제로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둘은 한 분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전히 이 세상에 악하고 속이는 자들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송사하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께 보냄받아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늘을 거두시고 진리로 우리의 거짓을 정복하셨습니다. 빛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산에 아무 두려움 없이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상이 주는 빛과 진리를 참된 것이라 여기고 참 빛과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버린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는 다윗의 마음에 슬픔과 위안이 뒤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나 죄로 인한 슬픔이 쉽게 진정되지는 않습니다. 때론 잘못 생각하면 자신에게 있는 슬픔이 진정되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실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혼란에 빠졌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점검했지만 이내 다시 혼란이 생겼습니다. 스스로 자기 영혼을 거룩하고 복되고 평안한 상태로 만들 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가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쓸 때 한 번 먹었다고 병세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며칠 계속 먹고 지속적인 투약이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영혼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시금 나아가더라도 여전히 슬픔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슬픔과 침체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볼 때 연약한 성품은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서로 품는 소망은 전혀 다릅니다.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역경의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죠. 그러나 의인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기에 견고합니다. 폭풍이 무섭게 덮칠수록 닻은 더욱 깊고 견고히 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지혜로 만물을 판단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오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